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가까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은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도 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조지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왕을 추구했네. 자기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높여줄 왕을. 왕이 왔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주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그분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림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사단과 마귀와 인간의 반역이 그에게 포함되어 박멸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모든 불의를 박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림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들어가 교회를 상징하는 장로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9장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도록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그것은 나귀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충신으로 부른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왔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묻는 냉소주의자들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봤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본질적으로 진실이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만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진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의 참다운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하나의 선전 구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진정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 오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계시록 1장 14절은 그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의로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 말입니다. 세상이 의로운 것이 아니냐, 그분의 의로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하건대 그분의 통치권은 절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혹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재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죄송하지만 병아리 한 마리도 마음대로 삐약거리지 못할 겁니다. 수탉이 마음대로 울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이 19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름일까?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름대로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제와 상응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충신과 진리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같다고 봅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족보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그의 충성심입니다. 그가 충성스럽고 진실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반복해서 불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에게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예수 곧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상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께 불순한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그냥 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린 그러지 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나의 진실함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 잘못됐고 거짓말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높여야 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인 자기 사역의 말기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아들을 아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분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으로 자신을 영원히 알게 하실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장차 모든 사람으로 자신을 영원히 알게 하실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땅 위에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제사장인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될 때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묘사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3절로 16절이에요.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의 옷이 피에 젖겠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다니시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장면은요, 아, 우리가 좀 그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말씀을 연상시켜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죠. 보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2편을 재진술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불같은 진노는 초림 때 보여준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 이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행하는 천군천사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우리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의 종전이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19장 17절로 18절인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 가운데 읽기에 거북한 절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본문이 그러한 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육적인 행동이 그분을 얼마나 불쾌하고 격노케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후 왕과 용사들의 살인, 그리고 뭐랄까 최고 극상품의 썩은 고기를 먹게 될 지상에서 벌어질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께 반역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본문은 인간 중심이 얼마나 정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이 공개되는데, 본문에서 지옥이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있는 거죠.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보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들은 노력이 완전히 헛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웃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은 그처럼 터무니없는 행위입니다. 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거 같은 것은 너무도 결과가 뻔해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불못이 실제 문자 그대로 불못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20장에서 보다 상세히 좀 고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문자 그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이상의 뜨겁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낼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19절 이렇게 보면 뭐 입으로 나오는 검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칼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의 친구 가운데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네는 예수님의 입에서 문자 그대로 칼이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저는 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과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40절을 보면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상징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곧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